11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잘못 전해졌나요? 맞는데요, 주보에 레위기 11장 45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십시오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거룩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들으셔요. 예. 우리는 끝없이 거룩해지는 신앙의 과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의 틈새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인 능력도 기쁨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후에 있는 로턴 연합침례교회 창립 10주년 때도 이 말씀을 저는 가서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요사이 참 많이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의 거룩함. 사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 그 뜻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해방됐습니다. 근데 해방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해라입니다. 거룩해라. 여러분 조금 황당하시겠지만 옆에 분 보고 거룩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어때요? 부담이 확 되죠? 부담이 확 되죠?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그냥 거룩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잔뜩 하고 왔는데 거룩하라고 하니 갑자기 섬뜩하지요? 부담이 확 되죠? 예, 안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해방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이라고, 왜? 거룩해라. Be holy. 그것도 내가 거룩한 만큼 거룩해라. 이런 부담을 그냥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중요한 명제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만큼이라고 하는 기준점, 높은 그런 기준점을 주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길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과 시간에도 배웠고 몇 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말로 해석을 그냥 직역하면 구별 혹은 분리입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구별, 두 번째는 분리. 어떠한 존재들 사이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Distinguish 된다고 그러죠, 영어로. 그리고 분리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섞여 있지 않고 분리해내는 거예요. Separate 때 나오는 것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자체가 거룩의 시작이었어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파로가 신이에요. 파로가 신이에요. 이집트의 황제가 신이란 말입니다. 그를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신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저들이 각종의 우상과 악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저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니 되겠다. 그래서 우상이 두글거리는 곳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뚝 떠다가 구별해내시고 분리해내신 바로 이 자체가 출애굽한 이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결한 백성 레위 백성을 또 만들어 성직자로 만드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하나하나가 죄악 중에 살고 있던 세상의 악신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그 속에서 분리해내고 구별해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며 성결한 백성을 만드는 바로 그 출애굽 자체가 벌써 거룩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느냐?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저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만드시는 어떤 취미가 있으시냐? 그런 어떤 맹목적인 어떤 그러한 열심이 있으시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하죠? 설거지 왜 하죠? 그릇을 깨끗이 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설거지를 왜 하시죠? 깨끗이 닦아서 그 그릇에 뭘 담아서? 밥도 담고 김치도 담고 뭐 국도 담고 해서 잡수려고 그렇게 깨끗이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에 죄악 중에 살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죄에 찌들려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뚝 건져내셔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안팎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씻길 수 없는 죄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흘리신 그 거룩한 깨끗한 보혈로 유일하신 그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안팎으로 말끔히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닦아주시고 구별해주시고 세상과 분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거룩해지는 일인데 세상과 계속적으로 더 구별되고 더 분리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고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어도 될 만큼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쓰실 때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더 닦으시고 훈련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10년 동안이나 드러너 서원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그를 닦아냈어요.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아직 왕은 아니겠습니다만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이 열심히 삶을 통해 그를 닦아내셨어요. 아무리 모세가 애굽의 황실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었어도 무려 40년 동안을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와 세월의 여러 가지 약으로 그를 씻어내고 또 씻어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셔서 그렇게 쓰셨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옆에 있던 열두 제자도 그 중에 하나는 목매어 죽고 나중에 하나를 더하여 마띠아라고 하는 열두 제자가 채워졌습니다만은 3년이 넘는 세월을 주님 옆에 꼭 붙어 있게 하신 이후에야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이후에야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닦여 나가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져서 세상과 더 확실하게 구별되지고 세상과 더 확실하게 분리되어지는 그런 영육 간의 안팎의 삶이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 사람이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막 카멜론 같아갖고 여기 가도 잘 어울리고 저기 가도 잘 어울리고 교회 가도 잘 어울리고 정말 죄악의 온상인 곳에 가서도 잘 어울리고 이러면 안 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교회 부흥에 있다고 막 그러자고 막 이렇게 막 선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막 교회를 가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그래요. 아니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지. 왜 엉뚱한 데 가냐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뭐 제가 따라간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날 참 그 엉뚱한 데를 가더라고. 과거에 한국의 그 모 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성가대 연습을 하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회식을 갔는데 룸사롱을 간 거예요. 옥 아무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룸사롱에서 일하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간증하러 나와갖고 저기 성가대 오빠들 우리 단골이에요 하는 바람에 들킨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 이거는 아주 웃으면서도 쓴 웃음을 웃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다 하고 덤벼들다가 옥 목사님이 목회 안 한다 하고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물론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지만 그냥 더 땡겨서 빨리 그냥 그만두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자 앞에서도 믿는 자 앞에서도 가난한 자 앞에서도 부자 앞에서도 어린아이 앞에서도 노인 앞에서도 누구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닦여지고 또 닦여져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지 않는 자들과 죄악된 세상과 더 분리되어지고 더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그는 살아갈수록 자기를 낮추는데 처음에는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주님의 노예라고 그랬어요. 종은 집에서 시중 들고 뭐 이러면서 그래도 등 따시고 배불리지만 노예는 배 밑에 들어가서 북을 치면 노를 젓고 이러면서 평생을 사는 아주 짐승받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온 수십 년의 선교사와 목회 생활을 끝내며 하는 얘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란 얘기예요. 괴수, 괴물 중에 우두머리. 그러나 그의 사역을 통해 유럽의 천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겉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후패하지만 늙어가고 약해지지만 보잘것 없어지지만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강건해지노라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르시기를 흰머리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믿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단박에 우리를 발견해낼 수 있는 털사하닌 제일 침례계 교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너의 가진 것은 작지만은 그러나 너의 한 일은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것이 있고 좋은 환경이 아닌 시골교회 산속의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정결하게 더 성결하게 다시 말씀드려 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주의 신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 바로 그것은 구별과 분리는데 특별히 눈의 말씀드리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의 구별되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 절대로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예배드리러 오셔서 딱 앉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죠?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씻지 않으면 못 입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왔는데 머리는 더벅머리에다가 오대어 가르마하게 타가지고 수염은 덥수룩히 길러서 손톱은 무슨 귀신 손톱까지 길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양복을 입고 있으면 이 옷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색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말끔하게 씻고 단장하고 입으니까 양복이 양복답고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 봅니다. 그때 침례의원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딜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지요? 예 착하고 아름답고 복받고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함입니까?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천국 복음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돼 있지 복음을 전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드디어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세는 천년 만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천년 만년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많은 세월이 남아있고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다른다는 것입니다. 사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1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10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천국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현실감 있게 이 말씀을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너무나 가까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100년을 살고 누구나 1000년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개인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다 틀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멀도다 가깝도다 가까웠습니다. 천국 갈 날이 우리에게 100년도 안 남았어요. 어떤 분에게는 10년도 안 남았어요. 어떤 분에게는 1년도 안 남았어요. 어떤 분은 하루도 안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고에 가득 들여놓아도 내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저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갈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집중해서 살지 말라는 뜻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와 우리의 삶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뚝 떼어놓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녁에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저주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는 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쓴뿌리가 있으면 말하는 것도 씁니다. 생각하는 것도 씁니다. 그 삶의 열매도 써버립니다. 그래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 드린 것인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밭을 갈아엎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인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어려운 시절에도 열매를 맺고요, 좋은 시절에도 열매를 맺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 거룩한 성도의 삶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회개로 시작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만큼 귀하신 분이 없어요. 성령만큼 우리에게 귀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충만히 받기까지는 교회를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화롭고, 우리의 마음이 떳떳하고, 뭐 이러한 유익이 있겠습니다만 더 좋은 유익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갖다가 팔 수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고동락하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내 생각이 짧아서 하는 것마다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후회 막심한 일이 많았어. 그전에는 내가 하는 말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 하는 말이 하나님처럼 말을 하게 되니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살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고, 베드로가 그전에는요 거짓말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기까지는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칼로 빼서 예수님을 보호한다 치고 남의 귀나 잘라대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뒤에는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하는 입술이 아니라, 혈기를 부려 남의 칼을 휘둘러 남의 귀를 잘라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고 목이 고났던 유대인들이 3천명이나 하루아침에 주 예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행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한번 영웅이 되고 싶고 인생에 아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할리우드로 가거나 저기 국회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 사람은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이었는지, 사도바울이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내가 잘했죠 내가 잘했죠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았을 때 알지 못했던 죄가 점점점 더 깨달아질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었다라고 표현했다가 더 낮춰 노예라고 표현했다가 더 낮춰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때야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당신의 영이시요 우리를 도우시는 카운셀러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티처이신,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옳은 길 가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붙듯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 우리 성경에는 총회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불러내다, 소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학에 가서 교회의 원어는 뭐죠?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에클레시아도 뭐죠? 불러내다, 소집하대요. 영어로 쉽게 말씀드리면 calling입니다. calling. 근데 어디에서 불러냈죠?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 앞에서 거룩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거룩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의 저들을 구별해냈다, 분리해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거룩의 뜻과 총회의 뜻과 교회의 뜻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교회를 통해, 신자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완전하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쓰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변화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와 아무개가 만나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더하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와 권능이 임하여서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거룩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와 교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이 세상의 연약함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왜 짓지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죄를 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따먹기 전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룩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더 이것인데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예수께서 이미 너는 분명히 오늘 밤 나를 부인해. 너는 나를 분명히 부인할 거야. 몇 번이고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주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목숨을 내걸고 당신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주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가 막히니까 베드로를 슬쩍 뒤로 돌아본 거예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저주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욕했다는 거예요.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살고 싶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목숨을 바쳐 살리겠다. 그분을 지키겠다고 칼을 들고 날뛸 때는 언제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보니까 무엇이냐? 유혹에 넘어가서 두려워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그 육신이 연약한 거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삶에 두려워서 죄악에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보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상대로 전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려서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범죄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연약으로부터 구별되시고 분리되시는 강한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혈기와 우리의 어떤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없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러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들 입버릇처럼 붙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배고파? 예? 배고파 죽겠네. 웃겨도? 웃기면 살아야지 웃기는데 왜 죽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살아야지 배고팠는데 그냥 죽습니까? 말은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너의 말 한 대로 심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말을 한 자에게는 면류관을, 나쁜 말을 한 자에게는 심판을. 그건 뭐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기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근심하여서 떨고 그러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또 그리고 강하게 주님 원하는 길로만 거룩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가 손을 대고 발을 대지 않아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돌을 던졌습니까? 활을 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없던 대포가 생겨서 대포를 쐈습니까? 뭐 했죠? 뱅글뱅글 돌고 7일째 되는 날 큰 소리로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됐더라?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장은 뭔가 우리를 우겨쌈을 합니다. 보쌈을 해갖고 말이죠. 거꾸로 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답답한 일이 일어납니다. 낙심되는 일이 납니다. 핍박이 되어 우리가 심지어 버림받은 그런 사람처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몽치에 맞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을 자처럼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왜? 내가 가장 약할 때 누가 나서세요? 주께서 나서셔서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를 포위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버린 자처럼 잃어버린 자처럼 취급합니다. 그래도 망한다 망하지 않다 망하지 않는다 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을 상대로 정말 영적 전쟁에서 갈멜산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심신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인생에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죽음밖에 길이 없어. 그 훌륭한 일을 하고 나서 영육간에 지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유혹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이제 좀 죽여달라고 노뎀나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쭉 하니 뻗어가지고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떡과 꿀과 물을 먹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른 더 큰 사명을 주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속지 마십시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숨 한번 제대로 쉴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더 큰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무지막지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요 상상할 수 없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믿는 우리를 거룩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인생에 끝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끝에 밀렸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옆에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인생에 핍박이 많이 몰려옵니까?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데 핍박이 몰려옵니까? 그것은 사단이 알아차린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이 보는 눈이 있어 걔들도 눈은 째째져서 못생겼지만은 그 사단들이 보는 눈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를 때에 귀신들은 예수가 왕의 왕이시여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니까 막 거품을 무너뜨리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사람 몸에 있다가 돼지대로 도망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해도 사단들이 보는 눈이 있다니까 걔들도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쓰심이 있고 예수의 거룩함이 있고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사단은 가만 놔두는 거 아닙니다. 요한교실에게 보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것이 아닌 줄 알고 곧 자기의 멸망할 때를 그들이 아는 거로 더 발광을 하는 그런 때가 온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특별히 주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예배하려고 그러고 더 양심껏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나의 위에, 나의 인생 위에 있구나 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면 뭐라고 찬양을 했다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믿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여?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용감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덤빌테면 덤빌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을 통해 공격하는 여러 가지의 적들을 여러분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강해봐. 담대해봐.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구를 바라보러 오셨어요? 저를 보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한 것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강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수록 우리는 죄와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연약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연약함에서 떠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함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이라 포기하고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정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 인생이 고쳐지고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소서. 거룩한 백성은 죄와 싸워 이기는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은 강하고 담대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